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은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한반도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핵과 생화학 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이른바 4D 작전계획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승인하고 우주 역량에 대한 임무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사이버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심을 끌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양국 국방장관은 밝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합쳐 오늘 1시간 40분 동안 회담했으며 단독회담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도 미래지향적인 이란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중앙아시아 국가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우즈베키스탄 고대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 5개 옛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과 미국 사이에 경제와 안보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와 관련해 옛 소련방 국가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재기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등 테러 단체들의 자국민 영입 활동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지난 주말 이집트 시나이반도 상공에서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 탑승자 가운데 144명의 시신이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에어버스사가 제작한 메트로제트 A321 항공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휴양도시 샤르멜 쉐이크를 이륙한 지 23분 만에 3만 1000피트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에 탑승하고 있던 2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인들이며 1차로 수습된 시신 144구가 오늘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은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자신들이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어제 정부 관리들과 업체 대표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명 호텔이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을 받아 적어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호텔 소유주와 소말리아 정부군 지휘관 1명,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테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는 알샤바브를 비난하면서도 소말리아 정부군이 테러범들을 모두 사살하는 등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실시된 터키 조기 총선거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이 승리했습니다. 선거 결과 정의개발당은 전체 550개 의석 가운데 과반인 316석을 확보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은 전체 의석의 25% 확보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정족수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제47차 안보협의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등 16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3년 반 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데 협력을 지속하고 위안부 문제에 조속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년여 만에 북한을 방문, 개성 만월대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는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47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 SCM이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파괴 작전 계획을 공식 수립했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제47차 미한연례안보협의회의 SCM이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은 1시간 반가량의 회의를 마치고 16개 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먼저 탄도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4D 작전 개념의 이행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4D는 유사시 지상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카터 장관과 저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 시험 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이행 지침을 승인하고 동 지침이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4D 작전 계획과 연습 계획 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 미한연합사령부의 새로운 작계 501호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한 두 나라는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을 공식 천명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습니다.
The ROK will have OPCON. It needs some of the capabilities.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이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국군이 관련 능력을 완전히 갖추면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동맹 간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게 현재 많은 국가들의 보편적 안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 역량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특수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한미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위 체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관심을 모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와 관련해 한민구 장관은 이번 SCM 의제에 사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전혀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국방장관은 또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 검증이 끝날 때까진 주한미군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 현재 경기도 동두천에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훈련과 사이버 군사 교육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미한 연례 안보협의회의 SCM은 지난 1968년 시작된 양국 간 국방 안보 분야 협의체로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주관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한 연합공군의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오늘 한국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7일까지 엿새간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유사시 위기조치 능력 배양과 전시 지속 작전 능력 향상, 전시 행동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연합작전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훈련 기간 밤낮으로 작전 임무와 비행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질런트 에이스 훈련은 과거 미 7공군의 단독 전투 준비 태세 연습으로 시행됐지만 지난 2002년부터 미한 간 합의로 연합훈련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참가했던 미한 연합 해상 기동훈련이 29일 순조롭게 끝났다고 미 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레이건 호는 훈련 뒤 부산에 입항해 현지 주민들과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26일부터 나흘 동안 한국 동해상에서 실시한 연합훈련이 29일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와 최신 이지스함들이 참가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령부 산하 레이건 호 미디어팀은 미한 두 나라 해군과 공군이 북한의 각기 다른 공수 위협 시나리오에 맞춰 다양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상에서 북한 함정과 마주하는 상황을 상정해 추적과 요격, 연합통제 등의 훈련이 실시됐다고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엔 레이건 호 외에 첨단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 호,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 호와 피처랄드 호, 카니스 윌버 호가 참가했습니다. 9,800톤급 챈슬러스빌 호는 특히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최근에 새로 장착하는 등 화력을 대폭 강화했다고 미 당국자들은 밝혔습니다. SM-6는 최신 해상 요격 체계로 사거리가 320에서 400km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엔 최초로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SM-6 듀얼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역시 이르면 내년쯤 이 SM-6를 처음으로 도입해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호에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미 이지스 구축함들은 모두 대잠수함과 대공 능력을 갖춘 전함들로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비해 다양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과 천안함 폭침 같은 잠수함 기습 공격에 대비해 한국군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상기동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1, 2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호와 율곡 2, 2호 3,000톤급 구축함인 양만춘함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호의 항모 비행단과 오산 공군기지의 미 공군, 또 한국 공군이 훈련에 함께 참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군 이지스 순양함 챈슬러스빌 호의 커트 랜쇼 함장은 두 나라가 이런 훈련을 통해 해양 우애를 다지며 서로 배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두 나라 군대가 적과 아군을 뜻하는 적색군과 청색군으로 나눠 훈련을 실시했다며 동시에 서로 교신을 주고받으며 전술 절차를 진행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로널드 레이건 호가 30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 호의 크리스 볼트 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4일까지 부산에 머물며 봉사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부산 시민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두 나라 동맹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호는 지난 1일 조지 워싱턴 호를 대체해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미 7함대 해군기지에 순환 배치됐습니다. 길이 333m에 배수량이 9만 7천 톤으로 면적이 축구장 3배에 달합니다. 특히 F-18 슈퍼 허넷 등 각종 항공기 60대, 5천여 명의 요원들을 태우고 시속 30노트, 즉 55km의 속도로 움직이며 언제든 전투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앞서 레이건 호에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서태평양 지역에서 각종 자연재해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중요한 임무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늘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한일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2일 한국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같이 했다고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한일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다자 차원에서도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에 앞서 1일 청와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저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이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출발하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또 진심 어린 그런 회담이 돼서 앞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이에 따라 양국의 갈등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되는 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이런 합의는 박 대통령이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를 연내 타결하자고 압박한 데 대해 아베 총리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라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과거사보다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해 두 정상의 인식차가 여전함을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지금까지 5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래지향의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미래 세대에 장애를 남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지난 8월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미래 세대들은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이들이 계속해 사죄하도록 운명지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한국이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를 결정하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의 협력 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협력할 뜻을 보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간의 회담 이후 양국 간 과거사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3년 5개월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리커창 중국 총리 등 세 나라 정상들이 어제 즉 1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세 나라가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려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로부터 이번 회담의 의미와 앞으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회담이 3년 반 만에 열리게 된 배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그 일본의 과거사 사과 문제라든가 또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열리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등장을 하면서 균형 외교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이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관계는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데 한중 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께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완곡하게 좀 대응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2일 날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을 해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제의를 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균형적인 입장 내지는 조정자적 입장이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대한 하나의 그 보상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키지는 않지만 한중일 정상회담을 받아들였고, 일본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또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떻든 박근혜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새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견도 있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많은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사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 하면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3국 다 찬성을 한 것으로 돼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입장 차이들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돼서 살펴보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안보리 제재를 이행을 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이제 국제적인 의무, 이건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주변국의 관계 개선이죠. 에너지 지원이라든가.
네.
그런 9.19 공동성명을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3개국 간 비확산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런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과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은 좀 자제를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은 북중 관계가 굉장히 나빴었는데 이제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지난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해서
네.
북중 관계가 복원되는 상태고, 또 남북한도 지난 8.25 합의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상가족 3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평년 수준, 평상시 수준으로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아베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건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아베로서는 또, 이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국내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네.
예. 어쨌든 비핵화에 대해서는 합의는 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는 약간씩의 입장 차이는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국 간의 그 민감한 현안, 이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번 회담에서 보인 그 각국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3국 간 논의 과정에서는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가 됐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과거사 문제라든가 영토 문제가 논의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덜 다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공동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애매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한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이런 이제 뭐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직시한다고 하면서 일본을 겨냥한 얘기 같고요. 네. 역사를 직시하라는 얘기죠.
네네.
그렇지만 또 미래를 향하여 가야 한다. 이런 이제 정신을 이제 살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원칙적이고 상당히 외교적인 수사로 표현하고 넘어간 것을 봤을 때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던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우리 한국은 주최국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하는 네.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삼국 관계의 미래가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일본입니다. 첫째는.
네.
둘째는 중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과거사에 대해서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이번에 다 끝났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없다. 적어도 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 그때 그 당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동원은 없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협의를 가속화하자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 절충안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그동안에는 위안부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었는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조금 진전은 있었습니다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베 총리가 일본 내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이걸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국 정상회담이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또 중국과는 영토 문제를 가지고 과거사뿐만 아니라 영토 문제 가지고 계속 일본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 우리 독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우리와 중국 간에는 이호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잘 협력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정치,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면은 잘 가지만 한 면은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엇박자가 나는 삼국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박사로부터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일 중 삼국 정상회담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간 문화 분야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 분야로 교류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한국 정부 당국자들로 구성된 방북단은 개성에 있는 만월대 발굴 현장과 고려 박물관 등을 둘러봤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오늘 만월대 전시회 관련해서 외통위원 16분이 출경을 하셨고 관계자 등 총 49명이 출경하셨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 차원의 방북은 지난 2013년 10월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 이후 2년 만입니다. 한국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아닌 북한 내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는 방북 후 보도자료를 내고 만월대 발굴 현장을 방문해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발굴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국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 문화유산 보전 사업을 확대하고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의 다양한 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남북 간 8.25 합의에 따른 이산가족 상봉 이후 민간 교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민간 교류에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북한이 최근 민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8.25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대남 대외 정책에서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회 외통위원회는 지난 9월 국정감사 기간에도 개성공단 현장 시찰을 위한 방북을 추진했지만 북한은 국회의 북한인권법 추진 움직임 등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했습니다. 개성 만월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로 남북한이 2007년부터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남북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유물 전시회를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서울과 개성에서 동시에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표결에 붙일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습니다. BOA가 입수한 초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초안은 유엔 안보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와 결론을 계속 검토해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반인도 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해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포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 등 북한 상황을 계속 논의할 것을 권고하면서 안보리가 이 문제에 계속 적극 개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COI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인권유린 등 각종 인권침해 책임자들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협력해 책임을 규명하고 그 같은 범죄가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이어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과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패널 토론회가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가 개설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초안은 이번 달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것을 환영하면서 남북한이 더 큰 규모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봉 행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초안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의 모든 인권과 자유를 전면적으로 존중할 것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 결의안 초안이 다음 달 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공식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다음 달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고 유엔총회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 지도층과 체제를 연구해온 미국 전문가가 김정은 정권을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앞으로 2년에서 5년 사이에 경제적 성과가 없을 경우 김정은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이 북한 사상 누각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 책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이어받고 굳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 내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현 북한 권력층의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30일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재 북한에서 명실상부한 최고 지도자이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것은 맞지만 아직 권력을 다 굳히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s that Kim Jong-un is the supreme leader. He is the ultimate decision maker, but he has not consolidated his power. And how do I describe?
우선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여러 명을 숙청하고 강등하면서 지도층을 장악하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서 진전을 이룬 점은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선 경제 안정이란 과제가 남아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Then he has to show progress on the economy. If you remember his first speech, he talked about the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 제1위원장이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고스 국장은 이를 위해서는 김 제1위원장이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3년 한국과 일본, 러시아의 평화 공세를 펴고 올해 8월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높인 것은 모두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고스 국장은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next 2 to 5 years are going to be very critical for this regime. Kim Jong-un really needs to consolidate his power.
고스 국장은 앞으로 2년에서 5년 안에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다지지 못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정권이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절대적인 수령 체제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층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김 제1위원장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 씨 일가라는 간판은 정권을 정당화하는 구실만 될 뿐 정권을 움직이는 동력은 되지 못한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독재 정권의 속성상 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안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새로운 측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폭을 넓히고 있는 김양건 비서의 움직임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김양건 노동당 대남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수용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양건 비서는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용해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업무와는 별 직접적 관계가 없는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겁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중요한 김정은 동지께서 정성제약 종합공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황경소 동지, 김양건 동지, 서웅찬 동지, 조용원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양건 비서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의 현지 지도를 수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을 수행해 평양국제공항을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바로 뒤에 서서 공항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김양건 비서의 이런 행보는 남북한의 8.15 합의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지난 9, 10월 중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식 활동 9차례 중 무려 6차례를 수행했습니다. 이 중 지난 9월 7일 외교 업무인 쿠바 대표단을 접견한 것을 제외한 평양 강냉이 공장, 창광 상점 시찰,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관람은 자신의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분야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양건 비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입니다.
원래 현지지도 수행은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관료나 당 고위직들이 수행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김양건 통전부장이 다방면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그의 역할이 통전부나 대남 관계를 넘어선 전방위적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조언하는 그런 그 일원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와 김양건의 개인적 인연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 일설에는 뭐 김양건의 부인을 김정은이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모,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 고영희와 김양건 비서의 부인과 이제 친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모 부 이모 뭐 이렇게까지 불렀다는 것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고.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1991년 6월 한국으로 망명한 고영환 씨는 김양건이 대외관계 외에 새로운 분야를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양건이가 대남 비서 외에 이전에 왜 그 장성택이랑 같이 했던 그 국제 뭐 대풍 그룹인지 뭐 조선 대풍 그룹인지 그거를 장성택이하고 같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김양건 비서가 그 경제 사업을 대외 경제 사업을 맡지 않았을까 하는 가능성이고요.
탈북자들에 따르면 김양건은 김일성 대학 불문과를 졸업한 이래 노동당 국제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김정일 정권 초기인 1997년 4월 당 국제부장을 맡았고 10년 뒤에는 통일전선 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또 지난 2007년 9월에는 비밀리에 한국 청와대를 방문했으며 2차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평양에서 김양건을 지켜봤던 고용환 씨는 그를 똑똑한 외교관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양건이 제가 있을 때 국제부 부부장했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행사도 같이 했고 뭐 모스크바도 같이 가보고 그랬는데 뭐 전형적인 스마트한 북한 외교관이죠. 뭐 프랑스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양건은 지난 8월 남북 위기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당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대해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평양 당국은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김양건은 8월 22일 한국 청와대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남북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남북한은 43시간의 협상 끝에 8.15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안찬일 소장은 남북회담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참가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김양건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정서라는 인물은 뭐 지금 군서열 일이긴 하지만 어떤 회담, 협상, 뭐 논의 이런 데서는 아무런 기술이나 이런 건 없고 역시 그 당시 그런 북한이 의도하고 생각했던 결과를 이끌어내고 한 모든 기술적 문제들은 노련한 김양건이 몰이해서 나왔고
8.15 합의를 계기로 남북 간에는 오랜만에 화해와 협력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고 한국 정부는 8년 만에 한국 노동자 단체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수습과 5.24 조치 해제 그리고 당국 간 대화 재개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정상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등장한 김양건 대남비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건물 연구원들이 집중적으로 감염된 집단 폐렴 사태, 감염자가 더 늘었다는 소식이군요. 아직 감염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31명이었던 폐렴 증상자가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이 원인 파악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인 불명 상태이고요.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폐렴 증상에 대해서 신종 질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한국을 다시 긴장케 하고 원인 불명의 이 집단 폐렴 사태, 서울의 한 대학 건물이 폐쇄된 상황이라죠?
그렇습니다. 동물 관련 실험을 전문으로 하는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 건물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발병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 건물에 있던 연구원들이 폐렴 증상을 보인 것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동안 50명의 증상자가 확인되고 입원했는데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15종에 이르는 기본적인 세균과 바이러스 병원체에 대한 검사를 했지만 음성 반응이었습니다.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네.
메르스 진단 검사를 했는데도 여기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균에 의한 것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화학물질이 원인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동물 실험이 진행되는 건물에 인접한 그 연구원들이 집단으로 발병된 만큼 혹시 동물과 사람이 함께 걸릴 수 있는 감염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것인데 감염 증상자는 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것이죠. 지금 상황으로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감염원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환자들의 예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잠복기를 피할 수 있는 퇴원은 언제쯤 가능할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태인데요. 한국 보건당국이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특정 기간 내에 그 건물에 출입했던 1,600여 명입니다. 의료진이나 가족 등 밀접 접촉자가 감염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도 할 수 없고요. 알려진 바가 없는 또 다른 형태의 전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걱정이 많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오늘 서울 등 몇 개 지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과 시위가 잇따라 열렸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없이 열리는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는 기자회견과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청와대 인근에서는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가 열렸고요. 청와대 인근 한 주민센터에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숙소인 그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앞에도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도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의 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경찰의 저지로 청와대에서 멀찍하게 떨어진 한 주민센터의 앞에는 그 한국진보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70여 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과거사와 안보 협력을 별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이런 전제 아래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 또 자위대 제출병 움직임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이 한일 정상회담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는 일제강점화 유족회, 일제강점화 사할린 강제동원 억류희생자 한국유족회 등 6개 유족단체가 모였는데요. 강제징용자 유해송환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된 군인 군속 노무자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1965년 한일회담 당시 대일청구권 자금 그 8억 달러 합의에는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들의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는 대전과 부산 등에도 이어졌고요. 청와대 앞에서 시위했던 대학생 18명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네. 자, 한일 정상회담 반대 소식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음식에 관한 소식이군요. 이 한국 삼계탕과 쌀, 김치가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 31일 열린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한중 정상회담 후에 나온 소식입니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검역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동안 까다로운 검역 조건으로 수출이 중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한국 쌀, 한국 김치, 한국 삼계탕의 중국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3억 5천만의 거대 중국 시장으로 한국 전통식품이 발을 내딛게 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계탕, 쌀, 김치,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인데 중국의 검역 기준이 어떻길래 그동안에 수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김치의 경우는 중국의 절임 채소 미생물 기준이 적용됐었습니다. 파오차이라는 것과 이 발효가 되어야 하는 김치, 이 대장군 군의 기준이 파오차이에 맞춰져 있었던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김치는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 기준 적용을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한국산 김치 올해 안으로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수입한 김치는 무려 21만 2,900여 톤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429만 6천 달러치인데요. 이 가운데 99%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중국으로 또 수출이 되게 됐는데, 자, 이 삼계탕이 수출된다는 것도 큰 뉴스이더군요.
네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꼭 먹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계탕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는 하는데 중국에서는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삼계탕이었죠. 한국이 삼계탕 수출을 요구한 것이 2006년이었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검역 위성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삼계탕에 중국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계탕의 중국 수출을 위해서 중국이 요구하는 위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조류독감과 뉴캐슬병 등 닭 관련 질병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온도 이상으로 가공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중국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의 경우에는 중국의 그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항목도 있는데요. 중국에 수출할 그 양계 가공 처리장 역시 중국 정부에 모두 등록돼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한국은 최근 조류독감이 상시로 발생하는 나라인데요. 이 조류독감 발병 지역 10km 밖에서 사육된 닭고기여야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런 조건도 있습니다.
네. 한국의 삼계탕 그러면 언제부터 중국 식탁에 오르는 겁니까?
내년 상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중국에 또 고시가 돼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수출 작업장이 중국 정부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난해 2014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 등 8개 나라로 수출된 삼계탕이 약 1,690톤 정도입니다. 758만 1,000달러 정도였는데요.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한중 삼계탕 수출을 위한 검역 위생 조건 합의로 한국의 그 닭고기 공급 과잉 구조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러시아 여객기가 이집트 상공에서 추락한 원인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2020년까지 6.5%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주말 발생한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건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게 지난 31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러시아 코갈리 마비아 소속 여객기고요. 에어버스 A321 기종입니다. 지난 31일 오전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를 이륙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에 이집트 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등 탑승자 224명 모두 사망했고요. 탑승자들의 국적은 대부분 러시안이었는데 우크라이나 국적 3명을 빼면 모두 러시아 국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추락 원인은 오리무중이라고요?
네, 여객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추락 직후에는 기체 결함에 의한 추락 가능성의 무게가 모아졌었습니다. 추락 직전 여객기 조종사가 인근 관제소에 비상착륙해야 한다는 교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IL 이집트 지부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항공기 한 대가 꼬리 부분에서 검은 연기를 내면서 비행하는 동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테러 공격으로 믿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아직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추락 현장에서 여객기 운항 기록을 담은 블랙박스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격추된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추락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록 장치와 음성기록 장치가 모두 회수됐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 모두 아직 확실한 추락 원인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추락 원인을 알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추락 현장의 모습도 격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기 잔해가 수 킬로미터에 걸친 넓은 지역에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락하면서 부서진 게 아니라 공중에서 먼저 부서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당국도 오늘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먼저 부서진 후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특히 처음으로 기술적인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으며 외부의 원인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ISIL 지부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러시아 여객기는 추락 당시에 이미 이륙 후 20분이 지나서 순항 고도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000m가 넘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는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고고도의 비행 물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지대공 미사일이 필요한데 ISIL은 아직 그런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라크에서 ISIL이 이라크군의 공격용 헬기 등을 격추했다는 주장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민간 여객기는 훨씬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이집트 군당국도요, 여객기가 추락할 당시에 주변 지역에서 군사활동은 없었으며 ISIL 지부는 여객기를 격추할 능력이 없다, 역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공개한 동영상은 뭡니까?
전문가들은 동영상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수상한 점들이 여럿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은 항공기 한 대가 꼬리에서 검은 연기를 내면서 비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멀리서 찍었고 저해상도의 흐릿한 동영상인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동영상에 등장하는 항공기가 이번에 추락한 A321기와는 다른 기종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영상 속 기종은 꼬리 쪽에서 이제 연기가 나고 그 부분에 엔진이 달린 것으로 보이는데, A321은 꼬리가 아닌 날개에 엔진이 달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촬영한 지점도 지상이 아니라 연기가 나는 항공기를 멀리서 따라가면서 다른 항공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객기를 격추했다는 단체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ISIL을 겨냥한 공습을 퍼부은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여객기를 격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릿한 동영상 외에는 자신들이 격추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이 ISIL이 과거 테러 공격을 저질렀을 때 인터넷에 보다 분명한 증거를 공개했던 사례들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유력한 추락 원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ISIL이 미사일로 격추하진 못하더라도 폭탄을 미리 기내에 설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 가능성도 여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객기가 순항 고도에서 기체 결함으로 이번처럼 급격히 고도가 떨어지거나 공중에서 부서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과거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서 엔진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기체 다른 부분에 충격을 줘서 비행기가 공중에서 파괴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는 어떤 표정입니까?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오늘 사고 현장에서 수습된 시신 140여 구가 러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신을 실은 러시아 수송기는 당초 이 추락 여객기가 도착할 예정이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에 내렸는데요. 추락기에 탔던 승객들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귀국하던 러시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깊은 스풀 속에 여전히 이 추락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요. 한편 러시아 정부는 어제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간단히 이 내용도 알아볼까요?
네, 한국을 방문 중인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발언이 그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리 총리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 경제행사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중간속도로 번영하는 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안했다면서 이를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최소 6.5%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당국이 올해 당초 성장 목표를 7%로 잡았었는데 다시 낮춰서 조정을 했군요. 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ABC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E로 시작되는 Electoral College 선거인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